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 할게요. 자,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사태가 채 진정되기도 전에 노동자들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면서요?
네, 북한 당국이 신규 노동자들을 모집을 했고요, 이미.
예.
그리고 2월 말에서 3월 초에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에 도착한 노동자들은 분야별로 또 지역별로 나뉘어서 이미 러시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파견된 노동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노동자 선발 사업은 1월 말에 끝났습니다. 노동자들의 비자 발급, 행정 처리도 2월에는 모두 마무리가 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파견된 인원 규모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모집 당시에는 1만 명을 목표로 모집을 했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러면 3월에 나간 사람은 몇 명이냐?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요.
예.
1만 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간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장 많은 게 임업 분야, 예. 벌목공이죠, 벌목공. 대략 한 1,800명 정도가 이번에 나갔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한 1,800명 정도가 추가로 더 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건설, 목축, 뭐 기타 분야에 이거보다는 조금 적은 인원이 앞으로 몇 차례 추가로 나뉘어서 파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해외 파견 지원자 출신 지역을 좀 보면요. 평양시 지원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출신 지원자가 뒤를 이었고요.
네.
특이한 것은 군수공업지대가 많은 자강도에서는 처음부터 아예 러시아 파견 노동자를 모집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 노동자 여력이 없어서 그런 거겠죠?
그것보다는 네. 군수공업지대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적
보안,
비밀보안 네. 때문에 그쪽에서는 아예 모집조차 네.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러시아에 노동자를 파견한 건데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의도가 뭘까요?
그러게요. 저희들도 코로나 사태가 아직 진정이 안 됐잖아요. 좀 급하게 파견된 감이 있는데
네.
얘기를 좀 저희들이 취재를 해보니까 1월 8차 당대회 이후에 북한 지도부 내에서 이런 토론을 했답니다. 결국 문제는 외화벌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이제 그 외화벌이의 해결책 가운데 하나로 노동자 파견 문제가 아마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요.
예.
러시아 노동자 그럼 파견하자 이렇게 방침이 결정되고 나서 1월 달부터 모집 사업이 전국에 거의 지시됐다고 이렇게 취재 결과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북한 당국이 외화가 좀 급하다 보니까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건데 러시아 정부가 사실 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노동자들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럼 또 그 이유는 뭘까요?
일단 글쎄요. 이건 이제 저희들이 취재를 네. 러시아 당국 취재는 못했습니다. 그냥 북한 내부에 있는 주민들 예. 그리고 이제 기존에는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 결과 이런 것을 지금 예. 종합한 건데요. 이런 얘기가 많이 떠돌아요. 다른 나라 노동자를 10명 쓰느니 북한 노동자 한 명을 쓰는 것이 더 낫다.
예.
이런 식의 얘기를 러시아 현장 관리자들이 가끔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이라든가 카자흐스탄 또는 중국에서도 이제 러시아로 일하러 오는 노동자들이 참 많은데 대부분
네.
개별적으로 일하러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하고 이렇게 해요.
예.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거나 또는 코로나 뭐 이런 걸로 뭐 병이 걸리면 이제 인력이 철수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래서 여전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건설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북한 노동자 같은 경우는 보통 오면 한꺼번에 다 옵니다. 그리고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아예 거기에 합숙소가 마련돼 있고
네.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고된 노동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동 효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 노동자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이제 북한 내부 소식통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노동자들의 증언입니다.
그렇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렇게 집중해서 계속 일만 할 수 있는 북한 노동자가 또 더 낫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그런 것도 예.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국제사회는 사실 계속해서 지금 핵개발 막기 위해서 대북 제재를 하고 있고요. 제재 내용 가운데 하나가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을 금지하는 건데 분명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했을 텐데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네.
약간의 꼼수를 쓴 것 같습니다. 전자여권을 이번 노동자들에게 일부 노동자들에게 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전자여권은 당연히 입출입 기록이 자동으로 이제 체크가 되고
네.
국제사회에 제출할 때에는 이 전자여권으로 입출한 사람들만 일단 제출했대요. 예. 소수만 주고. 그리고 다수의 노동자들은 전자여권이 아니고 기존의 일반 여권을 배급을 했고 이 일반 여권 기록은 반드시 전자여권처럼 자동체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제감시기구에 굳이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규모 인원 같은 경우 한꺼번에 또 러시아로 파견하는 게 아니라 3355호 조를 짜서 국제열차라든가 항공기를 이용해서 출국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감시기구의 눈을 좀 피하고 있는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들 아까 건설에 대해서는 살짝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크게 세 가지 분야라고 하네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임업 분야라고 표현하는 것.
예.
이게 이제 벌목공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잡부라고 하는데 농업이나 목축업의 인부들도 이제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대체로 북한 주민의 의견들을 보니까 건설 업무는 힘이 좀 많이 들고 수입도 적은 편이래요.
네.
그래서 지원자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벌목공이라든가 기타 잡무가 조금 더 많은 편인데 원하는 업무를 배당받기 위해서는 이 해외 파견 노동자, 이 지원자들이
네.
뇌물도 많이 바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얼마 전에 러시아에 파견됐던 건설 노동자 몇 명이요. 현장을 탈출해서 한국에 입국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몇 달 전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몇 개 도시, 지금 보니까 세 개
네.
도시에 있는 러시아 건설 현장에서 두 명, 다섯 명, 네 명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해서 총 11명이 탈출을 해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네.
러시아 난민 수용소에 들어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국행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한국 정부에서는 그럼 인도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요.
네.
지금 11명이 한국에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러시아에 파견이 됐다가 한국행을 한 건데 탈출을 결심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로 증언도 하고 있고 또
예.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해외에 나오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세상, 자기가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
예.
이것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해외 노동자들이 한 얘기를 한번 몇 개를 옮겨볼게요. 심지어 해외에 나오면 국가에 대한 배신감이 제일 먼저 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조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제 배워준이라고 북한에서는 그러는데 배워준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거 이게
예.
가짜라는 사실을 곧바로 느낀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네.
또 다른 나라에 와보니까 24시간 전기불 들어오고 밝은 세상에 살고
그다음에
기차를 타고 갈 때 벌거벗은 조선의 산과 달리
네.
나무 자원이 빽빽한 경치나 자원을 보면서 탐복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자기가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네.
해외에 나오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여기 나온 건 돈 벌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해외 나가면 어떻게든지 돈벌이 수단이 마련해서 돈 벌겠다 해가지고 뇌물까지 주고 나왔는데
예.
너무 과중한 당자금, 충성자금, 국가에서 떼는 돈이 너무 많다는
네.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만 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간부들이 또 주머니에서 뒷돈으로 뇌물 받아서 빼고 이러저러한 비용을 다 떼면 2년 또는 4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네.
할 때 원래는 큰 돈을 벌어서 지금 돌아가려고 지금 왔던 건데 손에 돈이 거의 안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힘들게 고생을 해놓고 결국 원했던 돈도 못 벌고 수중에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고향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러게요.
이런 절망감에 빠져있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들 가운데는 실제로 돌아가는 시기가 되는 2년 또는 4년쯤 되면 이런 식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네.
간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보통 해외 나가면 한국이 제일 좋다 이런 말들 많이 하는데
네.
아쉽네요. 그분들도 좀 나라에 대한 애국심이나 이런 게 좀 고취되면 좋을 텐데 자,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한 달 일하고 받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이거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업종별로 다르고요. 또 한 달 동안 일을 내내 좀 자주 하는 사람이 있고 일자리가 좀 적게 들어오는 사람도
예.
있나 봐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서 한 달에 수입이 대단히 적은 그런 노동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블라디보스토크 기준으로 관리자의 통제하에서 매일 할당 과제를 맡아서 일을 할 경우에는 일당으로 보통 러시아 돈 5천에서 5,500 루블 정도를 일당으로 받는답니다. 이게 한 65달러? $7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을 매일매일 했다고 하면 대략 뭐 한 1,500에서 $2,000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하는 사람은 좀 더 받는 거고요.
네.
일자리가 이거보다 적은 사람은 뭐 $1,000, $1,500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돈 자체가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도 네. 국가에 상납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돈은 얼마나 되나요?
이것도 이제 연해주 지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예. 상납금을 보니까 계절별로 여기서는 조금 나눠놨네요. 겨울 같은 경우 이때는 3만 루블, 미화로 한 $6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일감이 적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3월, 4월, 이때는 한 조금 올라갑니다. 3만 5천 루블, 미화로 $700. 그리고 공사가 많은 5월에서 11월까지는 한 4만 루블, 이때 이제 상납금으로 내게 되는데 사실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되나 봤더니 대략 거의 절반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예, 임금의 거의 절반 정도를 예. 국가에 바쳐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간부들에게 내야 하는 부정축제 비용 같은 경우도 사실은 다 어디서 나겠어요. 노동자들이 일해서 뇌물 받아가지고 그 부정축제 네. 하잖아요. 참고로 간부들 같은 경우 기업소 책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한 3년 일한다? 그럼 내가 한 $100만 3년 정도 일해서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간부들이 네. 많다고 합니다. 이게 다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여기 올 때 아까 뇌물 낸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뇌물 내는 것도 다 여기서 사실은 벌어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가지고 국가에 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간부들 뇌물 내야 되고요. 또 올 때 바쳤던 뇌물도 갚아야 돼요.
네. 올 때 바쳤던 뇌물은 얼마 정도인가요?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예. 평양의 경우에는 한 이번에 $600 정도 했고 그다음에 신우주 같은 경우는 한 막 $2,000 막 그다음에 $3,500, $4,000까지 내기도 했었어요. 신우주가 물가가 좀 더 비싸다고 예. 하는데 그래서 이건 이제 천차만별이지만 어쨌든 작게는 $500부터 많게는 $4,000까지 내고 지금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도 다 갚아야 된다 이런 건데 이렇게 저렇게 다 제하고 나면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해도 개인이 자신의 손으로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자신이 일한 것에 대략 20%, 많으면 30%, 적은 경우는 10%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그러니까
그래요.
이거 가지고 도대체 뭘 하느냐는 것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약에 네. 사고가 났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돈은 다 날아갑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그 4만 루블 같은 경우 예. 이것도 지금은 러시아 루블화가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가지고요. 이게 달러로 환산하면 아까 막 한 4만 루블이면 $800라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한 $540, $550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열심히 일해도 달러로 환산하면 더 적게 돈을 버는 이런 상황이라고 또 합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걸 쭉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는 뇌물까지 주고 해외를 갔어요. 해외에 파견돼서 일을 하지만 결국에는 현지에서 일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듯 보이네요.
네,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이제 북한 표현으로는 계획뿐이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이 돈. 2년 또는 4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예.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어느 노동자는 자신에게 딱 주어진 게 고작 $50였다. 당과 조국을 위해서 충성자금 다 바치고
네.
벌금 다 떼고 기타 자기가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비용을 다 떼고 났더니 $50가 손에 딱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고향을 돌아가느냐 네, 이런 절망감에 빠졌다는
예.
증언도 있었고요. 또 하나 거기서 일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있나 봐요. 2년 또는 4년 동안 오로지 혼자 합숙소에서 일하잖아요. 가족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같은 거. 근데 몇 년 동안 이제 고향에 두고 온 가족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지갑 속에 꼬깃꼬깃 사진
예.
같은 거 놓고 보나 봐요. 근데 이제 요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외 출장이 많아도 손전화나 화상통화로 언제든
그쵸.
그리움 가져가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예.
얼굴 보고.
그쵸.
근데 북한에서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제전화 안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꼭 막아야 되는지
네.
그런 것도 참 대단히 안타깝고 그래서 결국 가족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일을 마치고 난 후 모아놓은 돈이 너무 없어서
네.
고향을 가지 못하고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해외에서 일하는 이 북한 노동자들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네.
병원 치료 몸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심지어 사고로 특히 건축 현장에서 사고가 많기 때문에
네.
사고로 동료 노동자가 죽고 또 화장돼서 하얀 뼈가루로 돌아올 때에는 대단히 큰 충격을 받는다고도 합니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국가에 돈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가족에 대한 그리움도 힘들죠. 그리고 각종 의료라든가 몸이 아픈 경우도 많잖아요.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일하니까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도 북한 당국은 감시를 해요. 그래서 파견 노동자들은 과연 이런 속에서 숨이 막히면서까지 어떻게 과연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 한다는데, 전문가와 현지 노동자들은 이런 암울한 노동 환경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앞으로 탈수출은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의 해외 노동자 파견 소식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이면에 또 러시아 파견 노동자들의 열악한 환경 등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광백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